네, 오늘의 말씀은 산자들의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115편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 말씀은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에 이르는 큰 대합창곡에 해당되는 힐렐 시라고 불리우는 그 합창곡 일부입니다. 113편부터 시작되는 시인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그 유월절에 유대인들 대축제일 중에 가장 큰 축제일이죠. 유월절에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시가 113편인데요. 시작하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찬양입니다. 장엄한 노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경험은 굉장히 귀중한 경험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그 자체의 사건입니다. 이집트가 18왕조 때 구원을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18왕조가 배출했던 가장 위대한 파라오가 있다면 람세스 2세입니다. SBC를 들으시면 이런 것좀알수 있습니다. 짬짬이 광고를 또 하고 있군요. 예, 그 18왕조라고 하면은 이집트 고대 이집트 대제국에서 가장 전성기였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대이집트 제국을 홍해 수장시키시면서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적인 노래들이 113편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14편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자기 백성들을 삼으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은 아니죠.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 중에서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내 백성 삼으시는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 어디서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4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지만 시인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영토, 성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다는, 내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어쨌든 이 힐렐시 대합창곡, 축제일에 부르는 그 대합창곡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가운데서 구출해내셨던 그 구원의 기억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광야 이야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친히 삼으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노래를 하며 이 대합창곡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5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115편은 그 마치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아니면은 영화를 보면 다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갈등 혹은 위기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단락입니다. 뭐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르다가다고요? 무슨 말이죠? 노래를 부르다가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서 말이 잘안 나옵니다. 여러분 좀 멀리 좀 떨어지시면 좋겠는데 그뭐 이런 노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즉석에서 만들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네 그러나 뭐 이렇게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 이렇게 이제 노래가 장조로 흐르다가 갑자기 단조로 흐르는 그 시가 115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5편에서 그러면 110, 그러니까 113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기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오래전에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기억. 그리고 115편은 갑자기 단조로 바뀌면서 슬픈 어조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은 115편은 이 찬양하는 공동체의, 115편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지금 현재적 시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찬양하는 자들의 현재적 상황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 실제는 늘, 현재는 늘좀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115편 2절을 보면 그들의 상황을 잘알 수가 있는데 또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게 이제 그들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문나라가 지금 찬양하는 공동체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언제 우리가 들을까요? 이 말을 우리는 가까이 멀리 좀 낯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해 선교나 아니면은 여름에 제주 선교를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 어딘지 증명해 봐. 그런 얘기를 사실은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절하고 떠나가죠. 보통 이런 조롱 섞인 말은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깝게 여겼던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훨씬 더 가깝게는 가족들이나 우리가 또 언제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해고를 당했거나,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객관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확실히 알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평소에 우리의 신앙을 고깝게 여겼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뭐? 너의 평소에 너 하나님 있다고 얘기했지. 너 평소에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근데 지금 너의 모습은 뭐? 어떤데? 너 지금 실패했잖아. 넌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잖아. 넌 지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잖아. 너의 인생은 쪼그라들었잖아. 그럼 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한번 내놔봐. 한번 얘기해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요? 115편 찬양하는 공동체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시편 115편 이 할렐 시를 배경을 이스라엘 포로기로 잡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던 경험 있죠. BC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머나먼 타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끌려간 땅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영토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성전도 부서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성전이라도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보여줄 수 있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 아래에서 지배를 받았던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같은 처절하고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었던 열강들이, 열방의 다른 문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너희들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면서. 너희들은 다른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모습은 어떤데? 나라를 잃어버렸지?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 너희들이 보여줄 만한 어떤 신의 모습이 있어? 성전이 있어? 너희들이 힘이 있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병이 찾아와도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고통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사업에 실패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인간적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위기는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적 존재가 됩니다.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을 늘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장 얘기하기가 힘들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는데? 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사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내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훨씬 더 보여줄 게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보여줄 게 없어요. 이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사실은 이 시편 115편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어졌고 불러졌던 노래인데, 굉장한 경쾌한 어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북돋는 용기로 115편 전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 질문에,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문나라 백성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질문에 어떻게 해답을 찾았길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그래,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 너 믿는, 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눈초리를 봤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예배를 하고 있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프레임 싸움이야.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짜놓고 있는 그 프레임에 사실은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고, 지금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질문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설정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요즘은 좀 그러지 않던데요. 예전에 이맘때죠. 이맘때가 되면 늘 KBS나 아니면 MBC에서 연말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쯤 되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 상을 받으면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커밍아웃 말고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저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꼭 1등을 해서 앞에 올라가서,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가요제를 나갔었는데, 제가 그 꿈이 그거였어요. 대학가요제 나가서 서울에 진출해서 모든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가 보진 않겠죠. 어쨌든 한국 사람들 보는 MBC 대학까지 나가서 1등을 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지역 예선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사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벅차있었습니다. 와, 정말 무슨 용기가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올라가서 저런 고백을 하지?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아주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교적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우승하고 1등하고 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상을 탈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간접적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늘 저를 머리맡에 누워놓고 늘 하셨던 기도가, 늘 반복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다 같이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귀가 뜨겁게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제가 지금 머리가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는 하나여야지 머리가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지. 전부 다 여러분 설교하려고 덤벼들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머리는 하나고 또 꼬리도 하나고 몸통도 하나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는 무언가 머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지러는 거예요, 고지러. 그게 바로 고지러. 고지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짱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짱이 될수 있다. 그런 논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지 못했을 때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쪼그라들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 논리 속에, 그 설정 속에, 그러한 전제 속에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우리는 지금 그대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황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양쪽으로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가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많이 이끌어갔었죠. 그래서 늘 제가 청소년 시절에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거의 70년대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거 봐, 우리는 드럼도 치고 우리 이렇게 선진문물을 우리는 즐겨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그 초나이들에게 그 선진문물을 전수하고 그래서 뭔가 교회가 늘 앞서 나가고 문화적으로도 진보적이고 그렇게 우리는 예전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렇게 문화적으로도 진보적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부하다고 여기죠. 세상의 문화적 속도는 너무 앞서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세상은 교회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힘이 빠져버렸어요. 쪼그라들었습니다. 양쪽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창 교회가 확장하고 많은 양적 성공을 거둘 때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공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많이 몰려든 군중들을 봐라. 이렇게 거대한 예배당을 봐라.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해놓은 업적들을 봐라.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우린 대답할 말이 없어요. 문화적으로 뒤처졌고요. 계속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고요. 우린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지금 없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그럼 찬양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작아졌다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애초부터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애초부터 그들이 얘기하는 그 설정,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이 담겨 있는 그 인간적 지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정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아주 순수한 방식으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내주셨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셨죠. 나타나셨죠.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백마탄 개선장군으로 오셨습니까? 전차를 타고 히틀러처럼 독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아들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성공입니까? 십자가가 1등 하는 겁니까? 머리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는 실패하는 것 중에 훨씬 더그죄 끝자락에 있는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인간들의 실패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실패하시고, 그리고 실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온 모든 실패한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거대한지 인간의 실패의 가장 끝자리에서 보여주신 게 복음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방식,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짝 먹고 성공하고 1등하고 잘 되고 어떻게 뭐 그렇게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과부하 걸리는데. 뭔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고 그런 고지론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을 어떤 그런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와 짜놓은 논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랑해 왔다가 지금 쪼그라들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편의 공동체처럼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역설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한 실존이 바로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설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113편에서 118편에서 얘기하는 힐렐 씨를 찬양했던 찬양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값비싼 역사적 경험을 이 시편 공동체도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끔찍했던 포로기 기간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의 욥기서입니다. 그 마치 쫄딱 망했던 욥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욥기서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세 가지 울타리를 제거하십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뭘 제거하셨죠? 경제적인 울타리를 제거하셨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 건강의 울타리를 제거하셨습니다. 세 번째 울타리는 사회적 관계의 울타리를 제거하셨습니다. 와이프까지 떠나갔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새 친구가 찾아왔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그 얄팍한 세상의 논리, 인과응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법칙인 거죠. 선을 행하면 잘 되고, 악을 행하면 망하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 보니까 너 병도 안 낫고 네가 회복되는 모습이 계속 안 나타나는데, 너 가만 보니까 너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지? 네가 죄를 짓지 않고는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항변하죠.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난 의인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끝부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것에 대한 적절한 구체적인 해답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봐라. 이 세상에 피어있는 꽃들을 봐라. 동물들을 봐라. 천체, 이 우주 세계를 봐라. 얼마나 이 속에 담겨 있는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고 넓으냐. 너희들이 감히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니? 그러면서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리워야단 이야기까지 합니다.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어떤 운적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이야기가 욥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이 하나님께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느 한 곳에만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지혜와 큰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인간의 작은 지혜와 그 조각난 지식들을 가지고 이것이 선이니 이것이 악이니 그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그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비난하셨죠. 그러니까 새 친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선하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습니까? 선과 악을 그렇게 명확하게 잘라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사람 복을 받는 것이고, 잘못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신다고 정확하게 그런 어떤 공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은 놀랍고 위대하고 복잡하고 우리가 작은 뇌로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 포로기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내가 저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하리라. 그러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 바벨로니아, 저 야만족, 저 하나님 백성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한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가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박국수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해야 우리가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뇌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논리적 공식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끼워 맞춰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성과학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다 우리가 소화되지 않더라도 참을 줄 알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 사실을 믿는 참음으로써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를 사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라. 분명한 악을 처단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예배해라, 찬양해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에 그걸 다 겪었어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냐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 아시리아라는 그 거대한 제국은 150년 정도 지나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야만스럽고 그 영원할 것 같은 인간 제국이, 그 위에 있던 인간 제국이 기껏해야 1.5세기를 살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했던 나라가 발흥했죠.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발흥했습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몇년 지난 줄 아십니까? 70년 만에 망했어요. 성문이 100개 있었던 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70년 만에 망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가 발흥했죠. 지금 페르시아가 있습니까? 200년 만에 사라졌어요. 이 세계 나라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다니엘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느부갓네살이나 그 세상의 왕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일 뿐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가르침이고 깨달았고, 그걸 역사를 통해서, 값비싼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던 것이 115편에 노래하고 있는 이 찬양 공동체의 맹장이라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직 2절까지밖에 안 나갔네요. 자, 3절 부터는 휘리릭 갑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앞에 질문에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굉장히 은유적이고 굉장히 심오하며 굉장히 신비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쪼그라들었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별 볼일 없어 보인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조롱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높은 차원의 지혜와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궁무진하고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역 속에, 그 고차원적인 지혜 속에, 그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4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기를 살면서 우상과도 같았던 제국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눈이 있다고, 코가 있다고, 입이 있다고, 그것이 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 제국들이 섬겼던 그 신들, 결국 제국의 멸망은 신들의 멸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 혹시 혹시 한 번씩 절에 가시나요? 절에 가보시면 그 입구에 그막눈막 이래 막 불아리면서 막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막한 키가 골리앗처럼 생긴 막 그런 사람들 들고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가 아닌데 훨씬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이 분명히 생명력이 없고 그것은 분명히 통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눈이 없지만 그 눈으로 볼수 없지만 눈이 진짜 이만하게 생겼어요. 그 눈, 코, 귀다 있죠. 정말 실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가짜지만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상적인 세력들. 오늘날 얘기하면은 뭐 돈이나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거대한 힘들.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생명들을 말살하고 자신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구마구 부리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죠.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다니엘서 얘기했던 그 짐승들, 제국들, 우상들이죠. 마치 실제처럼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하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의 금신상 이야기처럼 굴복할 것을 요구했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눈, 코, 귀, 입다 있고 정말 하나님처럼 보였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도 늘 쪼그라들어서 살아가요. 언제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늘 볼품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반드시 정말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토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은 눈에 보이듯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현장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시간의 작은 조각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훨씬 더 크게 열어서 우리의 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훨씬 더큰 시간을 잡아서 역사를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훨씬 더큰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우상처럼 뭔가 우리에게 실제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우상적인 존재들. 그러나 그것들을 보십시오.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갑자기 휙.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그는 아무리 오면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살아있는 자라면 찬양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 시적인 표현이 너무 우리가 깊은 공명을 감동적인 공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서 죽은 자는 뭐예요? 앞에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이미 그들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되어버린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지금 현재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시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러나 믿음, 애달은 말, 소망, 애달은 말,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나아간다는 표현을 오늘 말씀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찬양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도 가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참 가만 보면 참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찬양하면은 정말 우리가 참 뜨겁게 찬양했는데 그때는 인생이 너무 잘 나가서 찬양을 열심히 했던 겁니까? 지금 안 나가서 그런 거고 여러분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해요. 누구만 찬양할 수 있다고요? 산 자만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 자들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산 자는 것입니다. 볼 거예요. 금요일 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찬양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요. 위기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쪼그라들었고 막막하고 닫혀있고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가 또 준비하고 오신 또 기도를 하고 돌아갈 텐데요. 우리 먼저 합심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다스한 성령님 사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잘못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사막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상황을 보기보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던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에서 그곳이 조롱받는 장소일지라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를 주시고